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고 약속했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꾸중하시는 일이 대단히 많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그 가진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비평을 낳아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한 반발을 사는 그런 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신앙 전통이 결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이제 폐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을 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고 연속성이 없다.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약만을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까지 함께하며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약속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의 어떤 결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앞에 그 준비하는 그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과 그 의미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과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둘이 다 나이 많아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으로 제 요한을 낳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처음 시작이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400년간의 종노릇 속에서 이제 커다란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속박하고 있던 바로와 애굽의 그 압제를 깨뜨리고 열 가지 재앙으로 깨뜨리고 홍해를 갈라 걸어 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여 성전을 짓고 큰 나라 신정 국가로서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실패로 말미암아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리고 또 각각 북왕조는 앗수르에 남왕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나 걸릴 거라 하는 예언 속에서 북왕조는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의 포로가 되어 다 멸망하고 남았던 남왕조 유다는 586년에 포로가 되어 없어집니다. 아마 1차 포로는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가 되는 건 586년이지만 608년 어간에 1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약속과 같이 기원전 538년쯤에 그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저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여러 번에 걸쳐 포로가 귀환을 해서 첫 귀환자들로부터 시작한 성전 재건이 515년에 마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이 진척이 되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힘이 들기도 하고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신앙의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 전체가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엄하게 꾸짖은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그 통치로부터 이제 알렉산더 제국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가 큰 제국을 형성하고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네 명의 부하 장수가 그 큰 제국을 네 개로 분할하여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의 이제 정치적 속국이 됩니다. 몇 번에 걸친 독립운동 끝에 잠시 자유를 얻기도 하지만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이 예수님 나시는 이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엇만 유지되고 있느냐 하면 민족적 정체성으로서 신앙이 유지되기는 합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로 유지되어 오늘 본 본문 같이 이제 그 반열을 따라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 제사장 직무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제비를 뽑아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수행하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요한이라는 아이가 주어질 것이고 그는 기다리던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요. 희망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이 시작되는 서막으로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보다시피 구약적 배경,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어 신약을 여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세례 요한이 됨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구약이라는 배경 속에서 신약은 자기의 열매와 그 풍성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긴 기간 동안을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앙의 충만함, 완전함, 그 희망, 능력, 소망을 보자면 그것을 결실하는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의 기적이 있고 뭐 많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의 귀환이라는 기적이 있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앞에 400년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포로기 이후부터 거의 600년간에 걸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내놓을 것이 없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싹을, 이 열매를, 이 꽃을 피우십니다. 왜 이런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신비와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어째 이렇게 감추시고 마치 단절된 것 같은 과거로 끌고 와 이것을 터뜨렸을까요? 놀라게 하시려고? 극적 효과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기간을 살아와야 됐던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이런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소망이 주어질 것이면 저 시작부터 점진적이나마 발전되고 부요함이 점차점차 늘어서 이 결과에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신구약이 단절돼 보이고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속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연속성은 신약이 구약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둘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 연속성을 얘기할 그 발전 단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즉 사가랴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구약이 신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신약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은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과 무슨 기능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만들었다는 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약이라고 설명한 이 긴 시간, 즉 역사는 도대체 왜 필요하며 또 하필 그런 고통스러움으로 채워져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생애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상당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직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지금은 해도 못 알아듣고 시간이 지나야 성령이 오셔야 그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고 성령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나중에 약속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왜 생기냐면 시간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시간이 도대체 왜 무엇이길래 이 차이를 두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신앙적인 어려움을 맛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앙의 분명함을 위하여 요구하는 체험이 예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근거로서 예수님의 존재의 사실성이라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분의 존재가 사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약속들이나 신뢰, 의미 같은 것은 근거를 잃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수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시다시피 사람은 보는 것으로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건 여기에서 여러 경우에서의 그의 존재를 봐야 됩니다. 여러 현실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그를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그 생애를 살았던 열두 제자보다 사도 바울은 시간적으로 더 큰 내용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공생애를 같이 걸어 그와 그 생애를 같이 살고 죽으심과 부활을 본 것과 그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이 성령 강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방에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바울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가 된다는 건 대단히 큰 명예요, 자랑이요,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둘 사이에 끼지 않은 바울이 우리 교회사에서는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해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조건입니다. 유익한 조건이죠. 여러 경우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무엇을 이해하면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 복이죠. 본 게 다고 결정하는 게 다고 선택하는 게 다가 아니라 결정한 것을 시험해 볼 수 있고 선택한 것을 사용해 보는 기간을 가짐으로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을 보충하기도 하고 교정할 수도 있다는데 시간이 가지는 큰 유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무슨 일을 하여 최소한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는 침체기까지 허락하여 요한을 그리고 예수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란 그 모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역사관이 역사 자체가 뭔가 나은 정신으로 나아간다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히 모호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아마 럭비공이 튀는 것 같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다른 종교들에서 역사관은 윤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윤회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그죠? 반복되요. 저 끝없이 피곤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다른 변수와 진전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왜 그런 역사관을 만들었을까요?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필요할 때 떠 있게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과를 만드시기 위하여 가지는 기간이다. 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려고 가지시는 뜻과 작정이 왜 이리도 고달프단 말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근대 후기죠. 서양 기독교 서양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것이긴 하지만 동양도 전부 이 사상에 그래서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가장 획기적인 시대를 근대로 봅니다. 근대로 봐서 근대 전과 근대 후가 있습니다. 전근대가 있고 근대 후가 있습니다. 근대 전, 전근대는 중세시대죠.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힘으로 강요하던 시대였는데 옳은 것이면 강요해도 된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옳으면 강요해도 된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자유라는 것으로 근대가 등장을 하죠. 인간 정신의 자유의 정당성을 과학이 밑받침했습니다. 합리성이 그 과학의 발전이 그런 인간성의 자유를 가질 만한 근거로서 인간을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자유가 인간에게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데 대하여 체념하고 그 합리성의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티입니다. 우리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결국 절대란 없다.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다원주의죠. 이것은 이 긴 역사를 통하여 인류에게 어떤 답을 안겨줬냐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개인을 항복시키는 것은 강요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납득하여 결정하게 해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사야 43장을 가보시죠.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에 오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에 지쳤을 때 위로받는 중요한 성경의 특별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내용에는 보다 오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든지 치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3절에 보는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치른 대가가 뭐냐?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보폭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바와 같이 중세시대와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인류는 오직 불만을 토로하고 거부한 역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저들이 범죄하고 저들이 낙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들이 손 놓고 오직 하나의 규범과 형식으로만 신앙이 남겨진 침체기까지 저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랑들을 승리들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긴 기간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납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데에 큰 의미와 우리의 항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말하자면 전환기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전환기입니다. 우리 교회 주된 그 주인으로서 봉사한 분들은 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놀랍지 않은 이제부터는 순서가 없는 이제 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를 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아직 분명치 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합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른들이 보면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간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그 예가 이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돈 벌어서 경제 부흥시켜 너희 굶지 않고 너희 공부 마음껏 하게 했다. 젊은이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데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첨예하게 감정 대립이 일어납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런 우리 이해에 한 커다란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배가 부르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배가 부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가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많은 시행착오와 고집과 거부와 배반, 분노를 하나님이 참으사 결과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그 후를 책임지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걸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고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네들이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 그 후를 책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어떤 파편 하나 붙잡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사실은 기대를 가집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그의 해방 때 자신이 한몫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러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팔아먹은 놈도 있고 도망간 놈도 있고 부활했다 그러는데 만져보자고 우긴 놈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간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배신과 좌절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건너서 그 정말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우리 자손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 자녀가 결과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는 말이죠. 너 아들 난다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너 이제부터 말 못한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냐고요? 그건 모릅니다. 정말 천사를 만났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죠. 언제 가서 알죠? 요한이 태어나야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벙어리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여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방황기에 있을 것이며 혹은 만났지만 확보되지 않은 충분하지 않은 의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누가 맞냐, 누가 최선을 다했냐로는 서로 대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신실하심이라는 차원에서 요한을 낳은 자로, 요한과 예수로 이어지는 시대를 사는 자로 늘 반복하여 기성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는 연결을, 신앙의 전승을,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가지는 책임을 번갈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이 긴 생애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나오는 모든 질문들,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라면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를 우리 기성세대는 그것을 이해하고 항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떤 강요도 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요, 우리 부모를 항복시킨 분이다 라는 하나의 증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묻는 신앙의 끈질긴 책임으로 살아내십시오. 여기에만 연속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대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성세대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느냐,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명분으로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하나의 형태로서는 그렇게 증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는 근본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요한의 태어남이 갖는 의미를 오늘 보셨습니까? 기다리십시다. 기다리십시다.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분노마저도 헛되지 않다. 그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시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 기억하여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시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오심을 다시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 뵙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확인하려고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펴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사 우리를 부르신 능력과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저들을 납득시키시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자랑과 소원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